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하나님을 버리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기쁨보다 잘 살던 부자들이 가난해지는 고통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뭘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괴로움이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법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전과 이제를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마치 순금이 빛을 잃고 변질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몰려왔어요. 순금이 왜 순금이겠습니까? 순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거든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소의 돌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마치 질항아리. 질항아리는 금이 가거나 쓸모가 없으면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죠. 흙으로 만든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주 호화롭게 살던 귀족들이 대단히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건데 온갖 산해 진미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는 것은 각자가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그런 불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온갖 사치를 일삼던 귀족들이 걸음더미에 묻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열심히 몸을 돌본 나머지 정말 빛깔 좋던 사람들이 너무 험악한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숯덩어리보다 더 검어졌고 가죽이 다 뼈에 붙어가지고 막대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 너무 변해서 과연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어요. 너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제 새끼를 젖먹이는 들깨만도 못한 꼴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성경에서 개를 좋게 표현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들깨만도 못한 그런 신세에다가 광야의 타조, 옛날 사람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광야의 타조는 제 새끼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런 광야의 타조같이 아주 잔인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모라도 자기 자식조차 돌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굶주린 아이에게 떡 한 조각 양보할 만한 여유를 잃어버린 것은 고사하고 오늘 본문 보시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모들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거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비참하고 잔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단번에 칼에 죽임당한 사람이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할 만큼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만 못한 이제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무너진 대표적인 성인데 예루살렘이 그 소돔보다 더 험악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때문에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험악한 그런 죄인들이 되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도대체 소돔의 죄악이 뭐냐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 뒤에 보시면 에스겔 1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네 아우 소돔, 그러니까 소돔보다 네가 더 험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소돔의 죄는 네 동생 벌 뺏게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네 아우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1절도 보시면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722년에 아수르에 망한 사마리아를 생각하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험악한 죄인이었느냐 그런 거 설명할 때 소돔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소돔의 죄악은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이 사람들은 엄청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았어요. 엄청 화려하게 풍요롭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49절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남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죄악이 뭐냐면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 혹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산 것이 소돔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고대 사회의 도시국가로서 너무 부강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소돔에 들어가서 살면 정말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롯 같은 사람을 끌어당길 정도로 화려하고 부강한 도시국가였습니다. 화려하고 부강하다가 보니까 자기만 못한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늘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익숙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요 너무 부강해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절제할 줄도 모르고 성경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적선을 열심히 하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누구를 돌보고 이거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어떤 정의와 공의의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이 소모라는 이 소돔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도 묵상했지만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행복과 자기 풍요로움, 자기 화려함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던 거죠. 너무 경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그 주변에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살면서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죄가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남의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내 앞가림 잘하고 뭐 이런 정도를 늘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손을 펴는 그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시간도 뭐 돈도 아니면 마음 씀씀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씀씀이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만 할 것이 아니고 남을 보살피면서 사는 법을 계속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면서 늘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또 자기처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죠. 저 게으르고 아주 나태하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 어떤 성취에 대한 자랑 뭐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열심히 살아서 그만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걸 또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에 젖어서 큰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소돔의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고 부강하니까 점점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극단적인 쾌락이라는 것이 그 방탕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소돔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비하면 점잖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소돔의 죄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깊이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소망이 있겠느냐고 선지자가 탄식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순금과 같았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도 골라먹고 붉은 옷도 입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윤택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전과 이제를 대조하면서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더 좋았던 시절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이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더 성공해 보려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 이렇게 비참해진 것이 아니냐 하고 고발, 지금 우리의 현실 또 그렇게 된 이유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모든 복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뭘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울타리요, 우리의 요새가 바로 그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와 복의 원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좀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